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떤 약속, 어떤 맹세를 해보셨습니까? 아마 연애하실 때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맹세, 많은 약속 하셨을 거예요. 보통 프로포즈 할 때는 남자 여자에게 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요. 저도 연애 시절에 제 아내한테 했던 맹세가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 아내가 예쁜 코트가 있어갖고 코트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내가 한마디 했죠. 결혼하면 내가 저거 사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사줬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제 아내가 종종 그걸로 놀려요. 언제 사줄 거냐고. 우리 종종 이제 이런 약속, 이런 맹세, 그게 뭐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표시죠.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내 진실을 표현해 주는 것이 어떤 약속이나 맹세입니다. 그래서 내 진실을 얘기할 때는 이것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뒤진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사람에게 하는 맹세가 있고요. 이렇게 약속이 있고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는 약속 혹은 맹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맹세 혹은 약속을 서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서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가? 보통 사람이 사람에게 약속할 때는요, 맹세할 때는 자신의 진실이나 굳은 마음을 표현할 때 약속이나 맹세를 하지요. 그래서 사랑의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약속을 하기도 하고 진실의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언제 우리가 서원을 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간절할 때 서원을 해요. 그래서 뭔가를 꼭 이루고 싶으면 하나님께 서원, 약속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거 이루어주시면 나 하나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서원이에요. 또 하나님께 간절할 때 하나님 내 이번만 하나님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간절할 때.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느냐 하면은 사람이 보기에 제사장이 딱 봤을 때 꼭 술 취한 여자가 주정 부리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간절하면 얼굴이 벌개지잖아요. 벌개지고 막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보여서 술 취한 여자 여인처럼 그만큼 간절할 때. 근데 한나의 기도가 서원이었어요. 또는 여러분 간절할 때만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할 때, 하나님께 감격할 때 막 감사가 넘치고 막 마음에 감격이 넘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차고 넘칠 때 그거를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내가 함께 이거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런 경우였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가는데요.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는데 평생 부모님 곁에 있다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혼자 가니까는 야반 도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그만 길가에서 그냥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돼요.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겁니다. 꿈속의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들의 사닥다리를 보여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만 나타난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도 나타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깨어나서 갖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때 서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가 꼭 서원을 해야지만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 꼭 약속을 해야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이거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이 감격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가 꼭 서원이라는 표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그렇구나 라고 알아주실까?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요 맹세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내가 당신 한눈 팔면 내가 내 두 눈을 빼버릴게 라고 맹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맹세하지 않아도 서원하지 않아도 나의 간절함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재미있는 사실은 언제 서원을 하라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너는 꼭 서원을 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 네가 꼭 서원을 해야지 내가 그걸 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꼭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하나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그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서원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진 않으셨고요. 대신에 서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서원을 해라, 어떻게 서원을 해야 된다 라고 형식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네가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화목제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서원제예요.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서원을 내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나실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서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칩니다 라고 하는 게 나실린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떤 규례를 주세요. 나실린 때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어길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실린 제도가 있어요. 이 나실린을 평생 했던 사람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서원 예물 중에서는요,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경우는 하나님 약속, 내가 양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혹은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는 짐승이 이제는 임신을 했어요. 잉태를 해서 하나님 이게 우리 양이 잘 낳게 순상케 해주시면 내가 첫 번째 낳는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는 짐승이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있잖아요. 예물로 직접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직접 받으세요. 근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 우리 자녀 생산케 해주시면 내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일생을 내가 1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서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경우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 내 제사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봉사예요, 당시에는. 근데 여러분 성전 봉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아, 나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 그냥 성전에서 쉽게 말해 이런 것도 되죠. 성전에서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아, 내가 나무 패 드릴게요, 하나님. 1년 동안.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못 해요. 레위인 아니면 못 합니다. 또 제사의 직분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좀 힘들죠. 근데 내가 서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때 어떻게 하느냐?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 낳을 때 하나님 이번에 꼭 아들 낳게 해주시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것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바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라도 목회자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아들은 그냥 하기 싫다고 난리치는데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너는 꼭 목회자 해야 돼 하고서 막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처음에 동기 중에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자기는 싫은데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부모님이 어쩔 수 없어 와야 돼 하면서. 그리고 그 친구들은요 거의 대다수가 다 그만뒀어요. 지금 목회 안 합니다. 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물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여러분 이때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소유하는 것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생명 다음에는 물질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도 건강을 치실 건 아니잖아요. 생명도 건강과 마찬가지니까. 아까워하는 것, 아껴야 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 직접 바칠 수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환산시켜요. 돈으로, 물질로 다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드리기 싫어요. 이게 물르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규정을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서원 예물을 작정을 하고 했는데 마음에 물으려고 하면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자를 20%를 더해서 원금에다 이자 20%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짐승 드릴 때 첫 새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첫 새끼가 아주 예뻐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말고 제가 둘째 새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첫째 새끼도 나한테 주고 둘째 새끼도 나한테 줘라. 그러니까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서운한 것은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으려면 그만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까워서 물는 건데 20%를 더 드리면은 물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드리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강력하게 서원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셨을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서원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요,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서원을 언제 할 때, 서원을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내 마음이 간절하거나 내가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감격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자주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서원할 때는 우리의 이성적 판단보다는 우리의 논리보다는 우리의 감성적 의지가 앞설 때 서원을 합니다. 즉 격정의 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내가 격정적일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부흥의 때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물같이 막 쏟아 부어주실 때 막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예전에 여의도가 공원 전에 광장이었을 때요, 빌리 그레한 목사님 초청해서 엑스플로인가요? 74년도인가요? 그때 큰 전 기독교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했을 때 그때 콜링을 했죠.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들라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들었어요. 다 콜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서원이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 지금 다 선교사에서 쓰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장로님들 반은 사라졌을 거예요. 그때 지금 장로님들 그때 다 청년이 다 사라졌어요. 1983년도인가요? 그때도 한번 여의도 광장에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성교 때 부흥 강사님이 콜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고 나오시라고. 제가 그때 갔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고 싶어서. 근데 힘든 거예요. 그때 전 못 일어났었어요. 저는 서원은 그 다음에 따로 하나님께 했었는데,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이 서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서원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막 지금 어려운 시기를 막 극복하고 싶을 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막 내 감정의 표현,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만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내가 일생을 하나님께 위해서 바치고 내가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수입의 몇 퍼센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뭐 서원을 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저는 감정이 겪어질 때는 쉽게 서원을 하는데 그 감정이 딱 식고 나면은 그 서원이 사라집니다. 서원했던,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부담감으로 밀려와요. 많이 힘들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이제 요즘에는 서원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함부로 서원하는 분들. 그래서 상담을 잘 안 하셨는데 예전에는요, 이렇게 서원했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이제 작정 헌금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작정 헌금을 한 거예요. 못 모르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쓱쓱 잘 사는 분이 아니셨어요. 작정 헌금을 하고 헌금을 내려면은 자기 재산 중 얼마를 처분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목사님께 이제는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죠? 감정에 격해져서 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상당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원 예물에 대해서 값비싸게 매기고 정확하게 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내 감정에 격해져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서원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그때 감정에 되게 격해져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또 다른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아내는 아들을 잘 나갔고 자기를 막 괴롭히고 비웃고 막 그랬어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감정이 격해져서 하나님께 와서 토로하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나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딱 서원을 했어요. 감정의 배설로 한나도 하나님을 썼어요. 근데 우리와 달았던 게 뭐냐면은요, 한나는 아이를 낳고 그거를 실천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한나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 살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사무엘은요,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미 자격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고, 또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받아서 성전에서 일하게 하고 자기의 제사장 직분까지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죠.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로했지만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즉 감정적 의지 때문에 함부로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서원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함부로 서원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서원을 할 때 결정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제가 막 하나님께 막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감정적으로. 근데 제 집안에 그 재정의 결정권자는 제 아내예요. 아내한테 서원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했어. 그러면 아내가 결정권자가 동의를 하면 서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권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서원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안의 가장이 서원하면은 그 가장이 직접 서원하면 그건 서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서원을 이행해야 돼요. 근데 아내나 자녀가 했을 경우에는 가장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내가 했을 때는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동의를 하면 오케이예요. 근데 남편이 동의를 안 하면 서원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아들 드리겠다고 서원한 다음에 그거를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남편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여러분 함부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결정할 때는 꼭 지켜야지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모습이에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왜 서원이 왜 필요할까? 서원 이행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말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에 특히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도요, 많이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왁작지껄하게 떠드는 말의 홍수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수많은 강연들을 합니다. 그 강연들을 들으려면 하루가 모자라요. 막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 말의 힘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거짓말이, 온갖 허무한 말들이 우리 주변에서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미국 대선을 흔든 것도 가짜뉴스였었고 한국 대선에서도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였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서울의 240번 버스 기사 논란 아마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개인 소셜 네트워크에 이런 게 떴은 거예요. 240번 기사가 승객 중에서 4살짜리 아이를 둔 엄마가 있었는데 종류상에서 문이 열리고 4살짜리 아이가 먼저 내리고 엄마가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고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아이가 혼자 내리고 엄마는 그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버스 제발 버스 세워달라 그랬는데 버스 기사가 그걸 무시하고 다음 정거장에 세워주고 내리는 그 엄마한테 막 욕을 했다. 그래서 버스 기사에게 어떤 제재 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막 떠갖고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뉴스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가 완전히 죽일 사람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말 아시죠? 나중에 CCTV 분석을 하고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가 내린 다음에 곧바로 문을 닫은 것도 아니었고 아이가 7살짜리였고 내린 다음에 곧바로 닫은 게 아니라 기다렸었고 근데 어머니가 그걸 아이가 내린 거를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갔었던 거고 엄마는 내달라 그랬는데 이미 버스는 차선을 바꿨기 때문에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 그 다음 정류장까지 한 1분이 채 안 걸린 정류장이었대. 그래서 그 다음 내려줘서 내려갔다. 그래서 그 피해 본 어머니가 CCTV 공개를 거부했고 이걸 그냥 없는 걸로 덮기를 원했다. 이게 본질이에요. 240번 버스 기사가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겨갖고 운전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겨우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래요. 근데 명찰을 꺼내놓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봐. 숨기고 닫는데. 그렇죠 여러분. 근데 처음에 유포한 사람은 책임 안 져요. 지금. 그냥 사라졌어요. 요즘 그런 세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막 말해놓고 내 말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내 말에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건 사람에게건 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사람 중에서 성경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입다가요 원래 사사는 보통 장군입니다. 전쟁터의 장수예요. 얘가 보통 사사가 되는데 입다는 원래 장수 출신이 아닙니다. 장군 출신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뒷골목의 깡패 출신이에요. 근데 워낙 싸움을 잘해서 이스라엘 자기 고향 사람들이 암몬이라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는 깡패였던 입다를 불러요. 입다한테 부탁을 합니다. 암몬하고 싸우는 전쟁하는 좀 당신이 장군이 돼서 좀 대결해 달라. 그래서 입다가 오케이 했어요. 자기 이제 드러낼 상황이니까. 근데 입다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 내가 암몬과 전투를 벌인 내가 승리케 해주시면 내 승리 계산해서 딱 돌아올 때 처음 보는 글을 이것이 학자들 때 생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짐승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정확히 구분해. 처음 나에게 마중오는 글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요. 딱,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어요. 기분도 딱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먼저 글을 반긴 게 그의 딸이었어요. 입다는 거기에 책임을 줍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줘요.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사사로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내게 불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면 말에 책임지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약속이나 맹세는요 상대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실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판가름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의 경우 여러분 혹시 약속하거나 여러분보다 좀 어린 친구에게 약속하고 맹세한 경우 있으십니까? 잘 안 지켜요. 잘 안 지켜져요. 내가 지켜야지라 그래도 잘 안 지켜져요. 그렇죠? 왜? 안 지켜도 나에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보다 윗사람에 대한 맹세는요, 내가 좀 무겁게 여기는 사람에 대한 맹세는요, 지켜요. 어린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요, 학교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잘 안 해가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숙제해와요? 네, 그래서 약속했어요. 근데 잘 안 해가요. 왜요? 나에게 별로 불이익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학원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는 칼같이 해갑니다. 밤새서라도 해서 가요. 왜요? 학원 선생님은 무섭거든요. 혼내기도 하고 엄마한테 이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는 내가 불이익이 있으니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내가 안 지켰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불멸하게 떨어집니까? 이런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미워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이요, 보통 종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욕할 테니까 하나님이 한번 벼락 좀 내려보라고. 막 욕해도 여러분 벼락 내립니까? 안 내리더라고요, 저는. 너 같으면 막 내렸으면 좋겠는데 안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막 함부로 대하는, 하나님이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는, 여러분 안 보이면은 좀 내가 좀 가볍게 여기는 듯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성경의 인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신약성경의 초대교회 인물이 있어요. 이 부부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인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땅을 드리기로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요, 오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땅을 드릴 때 땅에 대해서도요 정확히 구역을, 그 너비를 정해서 이만큼은 하나님께 몇십 세기를 드려야 돼요. 땅을 판 값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겁니다. 딱 드리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 드리는지 사도들은 모를 테니까, 베드로는 모를 테니까 얼마큼 뗀 거예요. 이렇게 약간 떼갖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치시네. 하나님께 드렸어요. 거짓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그를 탓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해서 그 즉사를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즉사한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비방하고 깔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정확히 지킨다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렇게 하니까, 아니 목사라는 작자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겔이 나옵니다. 남자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50세겔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1세겔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느냐, 한 세겔이요 당시에 일반 남자의 한 달 노동 임금이었답니다. 가벼운 거 아니죠? 50세겔이면 50개월 칩니다. 50개월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 하나님 되게 큰 값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값을 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무겁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50세기보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더 기쁩니다. 하나님, 내 물질보다, 많은 물질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근데 50세겔을 드리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라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값을 정하라 그래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이런 겁니다. 뭐 내가 경건한 생활을 하고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고 이게 거룩한 삶의 모습,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지만 진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다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갖고 내가 뒤에서 숨겨놓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면 내가 하나님부터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